에베소서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 찾아와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오래전에 말씀하신 주의 이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것인데 오늘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또 이처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8절 상반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비천한 자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러한 겸손이 나오는가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가 받은 은혜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은 사람이 겸손해진다. 그러한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8절 하반절 다룰 터인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말했고 또 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랬는데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직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된 사실을 2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7절에 가보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할 때 이것도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이 반복적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이제 8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일꾼으로 불렀다는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먼저 설교자의 임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설교자의 임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요한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의 직분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사도직을 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세운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 부름을 받고서도 그리스도의 측량치 못할 부요함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설교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한 이 직분의 이 일꾼의 목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적용해서 말하자면은 이 부름을 받은 설교자들, 강단에 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측량치 못하는 부유함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대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사는 무엇을 하는 그런 직업입니까? 대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사견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대사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대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개인 사견을 말하라고 정부가 그 사람에게 모든 특권을 주고 모든 혜택을 주고 우대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 파견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 사람을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견해서 보내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훈령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대사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사를 본 적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고위 공무원을 만나서 우리나라는 이런 이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조금도 상상해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이 계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측량치 못하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그런데 오늘날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경의 메시지와 전혀 딴 이야기를 한다는 데 있어요. 전혀 딴 이야기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그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설교자들의 경우는 도덕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문학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도덕운다나 문학 이런데 굉장히 문학이 아니고 문학. 예, 문학도 포함되지만은 문화. 그래서 뭐 무슨 뭐 문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치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문화 대사로 임명받은 그런 사람처럼 아주 뭐 거기에 대해서 열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포커스가 완전히 다른 데로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곤 하는데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상식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대사의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바울 당시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이 사람들은 대단히 나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참된 예수, 참된 성령, 또 참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본국에서 주는 그런 명령과 전혀 상관없는 사상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개인 사견을 전하는 대사와 마찬가지로 참 바울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하는 것을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완전히 성경을 비판하고 있어요. 들으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말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강단에 서가지고 그 너무 거룩한 채 하지 말아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성경은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거룩한 채 하지 말아라. 좀 세상 사람들하고 적당히 섞여서 뭐 잘 살아보아라. 그리고 뭐 그렇게 경건한 채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위반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참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하고 아주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그런 이 말들을 듣고 있노라면은 참 마음속에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름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 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을 말하고 정치를 말한다고 이 세상이 바뀔까요? 이 세상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문화를 말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의 뭐 죄악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보혈의 피를 전해야지 이 이방 세상에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그 여러 가지를 덧붙이고 있지요. 첫 번째는 이 풍성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랬잖아요. 여기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rich, 그 부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이것을 가진 그 상태를 뜻하는 그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도 사실 의미 전달이 모자랐든지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덧붙이고 있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의미를 지나서 그리스도가 무한하게 부여하신 분인데 그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생각하지 않고서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이셨다면 예수님에게는 무한함이라든지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오히려 가난하고 처참한 상태에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무한함이라든지 뭐 측량할 수 없다든지 부요함이라든지 풍성함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셨다면은 단순한 사람만이셨다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무한한 풍요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요함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주가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우주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지요. 언젠가 한 분은 제가 평상 위에 누워서 여름의 밤 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적이 있겠지요. 뭐 서울에서 보면은 이 공해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조금만 밖에 이 시골 같은 데를 벗어나더라도 여름 밤 하늘에 이렇게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아주 뭐 별들이 얼마나 이 많은지 몰라요.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한 번은 그러한 곳에서 이 평상에 누워서 밤 하늘을 쳐다보니까 밤하늘에 정말 수천의 별들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한 편 적이 있습니다. 상상의 나래. 그래서 제가 상상의 나래를 어떻게 폈냐면은 이렇게 앞에 보이는 그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를 한번 가봤어요. 상상의 나래를. 그래서 거기 도착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별 뒤에 있는 데로 또 날아가 봤습니다. 또 어떤 곳에 도착했지. 상상의 우주선을 타고 끊임없이 제가 한번 날아가 봤는데 근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나중에는 약간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여러분, 이 우주의 그 무한함, 우주의 무한함. 그래서 제가 누워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뻗어 나가다가 제가 누워 있는 곳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이 광활한 우주에 정말 한 점보다 티끌보다 더 적은 그런 곳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한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더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보다 더 무한하신 분이셔야지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무한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 속에, 특별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이 말 속에 굉장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을까요? 찰스 하치가 그것에 대해서 잘 요약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신성의 충만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신적인 영광과 완전의 충만,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찰스 하치가 정말로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신성의 충만함이라 이랬습니다. The fullness of Godhead. 그러니까 신성의 충만함.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신성의 이 모든 영광 또 완전, perfection, 완전의 어떤 충만. 그리고 이제 용서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는 은혜의 그 충만함.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한마디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풍성이라고 할 때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할 때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광도 있고 생명도 있고 은혜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위로도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평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데 다음이 없는 부요함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풍성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생명이 아주 풍성하고 부유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이 아주 풍성하고 부유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 사역 그것뿐만 아니라 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충만한 생명을 우리들이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라고 하면은 단순히 구원 얻는 것에서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명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그런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아주 무한히 넘쳐 흐릅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도 무한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배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측량하지 못한다. 그래서 영혼이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성도들이여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풍성에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함이 없든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풍성함에는 이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용서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용서라는 것이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든지 살인죄를 범했든지 방탕하였든지 간음하였든지 이간질하였든지 신성모독하였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자신의 추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용서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아주 인색한 그런 용서가 아니라 아주 부유한 풍요로운 그런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시편 103편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가면은 정말 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기꺼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와 같이 놀라운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이 풍성함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하자면은 이 의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의의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한 죄인은 그리스도께 가면은 그리스도의 그 부유한 의의를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부유한 의의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는 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지혜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도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 표현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생명과 사랑과 용서와 의와 은혜와 지혜와 능력 이 모든 것이 다함이 없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어떠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풍성함이 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놀라운 부유함을 주님께서 소유만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와는 상관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아, 주님은 부자이시구나. 그러나 나는 거름대이구나.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지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이 풍요로움을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풍성함을 그리스도께서 단순하게 소유하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랬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받아야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것도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그 부유함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부자이십니까?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얼마나 주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소유는요 땅끝까지 이르는 부유함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후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만물과 영적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템포럴한 일시적인 그런 것인데 일시적인 이 세상 만물들 뿐만 아니라 스피리추얼, 영적인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소유하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누어 주신다. 온 세상 만물이 태양빛을 받음으로 생명과 풍요로움을 누리듯이 신자들 또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과 은혜를 누림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풍성,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은 세상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 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죽음 외에, 파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 간구하면은 풍성한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뭐 대골 같은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자부심을 느끼고 그냥 교만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집을 떠나야 될 때가 있고 언젠가는 그 집이 사라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만이 자기 것입니다. 영원한 것.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 옷이나 가방이나 집이라든지 이거 여러분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주 뭐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나는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습니다. 그런 다 잠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것입니다. 진정 값어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부유한 것들은 영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거름뱅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난한, 비참한 그런 가련한 상태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재림 때 천국에 가면은 이 모든 것이 분명한 진리된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정말 이 땅을 살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풍성하시고 부유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생명과 위로를 받았다고 내가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혹시나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조금 육지로 흘러갔다고 그 바닷물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수천 세대를 오면서 많은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는 충만한 상태로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는 충만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물 창고에는 바닥이 없어요. 영원부터 흘러나오는 그 부요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천천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부요함을 누렸어도 여전히 그 부요한 이 충만함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부요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안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와 같은 부유한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가면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가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초청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오면은 누릴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간구하고 참으로 기도한다면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유한 복음을 들고 영적으로 죽어 있던 이방인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마다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주는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진정한 오아시스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는 풍부한 생명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맛보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평생 이 풍성함,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